오케이.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성경 공부 진행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육체는 참 이러저러한 일들로 우리가 늘 피곤하고 몸은 지쳐 있고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진행하고 또 성경 공부도 진행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공부할 때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더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능숙해지고 친숙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 많이 쌓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조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공부하고 하는 스타일이 재미있게 하는 스타일이면 저도 참 좋겠는데 이렇게 좀 얘기를 재미있게 풀어가는 스타일이면 저도 참 좋겠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그겁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거를 제가 잘 못해요. 여기 재밌다는 분이 있습니다. 네, 장영재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스토리텔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저는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팩트를 전달하는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일은 그냥 어지간히 하겠는데 이렇게 이제 뭐 옛날 이야기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사건을 재구성한다든지 이렇게 갖고 막 이렇게 맛깔나게 이렇게 얘기를 전달하는 그런 건 제가 좀 잘못해서 이런 시간이 그럴 때 제일 문제예요. 이런 시간이 이런 시간에 좀 이게 재미있게 해야 이제 졸립지도 않고 한데 그래서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분 일찍 끝내는 거로 그래서. 딱 30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40분, 45분 진행 원래 해야 되는데 10분 일찍 끝내는 거로 제가 여러분의 인내력을 조금 좀 테스트를 좀 덜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은사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과 문제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 계속해서 지금 문제거리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적 선물들을 오용하는 문제, 이런 걸 남용하고 오용하는 문제 때문에 이걸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내용의 서신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사 문제를 기억할 때 성경에 어디를 펴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냐 하면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에 또 12장이 있다 그랬죠? 로마서 12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이렇게를 보면 일단 전체적인 윤곽이 잡힌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이 우리가 흔히 은사라고 부르는 이것의 성경적인 명칭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달란트? 예. 영적 선물. 예. 영적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수준으로 내겠습니다. 영적 선물 말고 또 다른 명칭이 있었는데요. 네. 직무. 그러니까 직무로도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직무로도 표현되는데 조금 이제 명칭 이것에 대한 명칭을 얘기할 때 영적 선물 말고 성령님의 나타나심, 예, 성령님의 나타나심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 네, 예, 수능 보는 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예, 오케이. 예, 성령님의 나타나심 또는 그리스도의 선물,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습니다. 영적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 성령님의 나타나심, 이것이 흔히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의 성경적인 명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헌금의 성경적 용어는 뭡니까? 우리 흔히 헌금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성경적인 용어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죠? 예? 예? 모금. 예. 성도들을 위한 모금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성도들을 위한 모금. 예.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아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이끌림을 받는 대로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끌려갔느니라, 이런 말을 처음에 언급하고 이 은사 문제, 소위 은사 문제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교도들로 이렇게 이제 구성된 교회로서, 이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일단 먼저, 너희의 상태가 이러하다는 걸 일단 환기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님께 속한 이 영적인 일들을 이렇게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현대교회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이 전통, 여기에 우리가 다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다, 한국 사람들도 다 이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방언, 소위 방언, 이제 그런 용어들이 익숙하시니까, 소위 방언 문제를 다루고 또 병고침 문제를 다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단히 왜곡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적용하는 문화가 우리 안에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서신을 쓴다면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이끌림을 받는 대로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끌려갔느니라. 넌 이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일단 얘기하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선물이라는 것은 보니까 이 모두가 한 성령님께로부터 이제 온다고 했고, 직무나 섬김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의 주인공은, 이 영적 선물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12장의 그 5절과 6절에서 보시면,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의 성격은, 이것은 직무다, 직무고 또 활동이다. 성령님의 그 오퍼레이션, 성령님의 어떤 작전, 또는 성령님의 어떤 뭐 수술, 뭐 수술, 여기서는 수술이라는 개념은 좀 적겠습니다만, 어쨌든 성령님의 이렇게 막 그 군사작전처럼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연상시키면 조금 또 의미가 조금 또 새롭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령님의 그 활동, 성령님의 활동이 이제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게 그게 소위 은사인 것이고,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에 레위지파 제사장들, 레위지파나 혹은 그 제사장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주님을 섬길 때 성막 안에서 각각의 이렇게 일들을 맡아가지고 수행하는 어떤 직무와 관계되는 그런 것과 비견되는 그러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 세 아들들, 레위의 세 아들들이 각각 성막 안에서 맡아서 하는 일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렇죠? 그 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내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나타나심을 통해서 선물들을 주셨을 때, 그 레위의 세 아들들의 각 그들이 하는 일이 각각 달랐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 한 주님을 섬기는 그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을 행하는 어떤 직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무와 관계 있는 문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이건 세움을 위한 것이다. 통틀어서 말씀드리자면 세움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세움을 위한 것이다. 이제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성령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 그 사람이 행하는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거는 올바른 성령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설사 성령님이 바른 것을 주셨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 그것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고 있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 자기를 세우는지 교회를 세우는지 이것으로 그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그 은사가 성령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나 혹은 자기가 창작해낸 것인지를 우리가 분간할 수 있습니다. 자, 은사는 그럼 누가 주시냐? 이 영적 선물은 누가 주시냐? 11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자신의 뜻대로. 이 자신이 누구죠? 예, 성령님이에요. 받는 사람의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주신다 그랬어요. 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누구한테 선물 받을 때,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떼쓰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초콜릿 선물을 하고 싶은데, 난 다이아몬드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방언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방언을 못 받으면은 이 교회 내에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나는 방언만 꼭 방언을 주셔야 됩니다. 방언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마치 난이 선물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 태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성령님이 주체이시고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산타클로스가 지금 이제 산타 할때그 산타의 스펠이 이 사탄의 스펠하고 똑같죠. 순서만 바꿔 놓은 거죠. 산타클로스의 뜻대로 모든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성령님의 그 선물들을 나눠주는 것을 마귀가 아주 모방해가지고, 그렇게,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시각을 돌리는 이제 그런 행태인데, 어쨌든 선물은 그 주는 사람이 임의대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각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여기 각 사람에게라고 할때 영어에 to every man 그랬습니다. every man. 그리고 또그 아래쪽에 보면은 개별적으로 그랬습니다. severally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볼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있는 각 지체들 모두, 한 사람 모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선물들을 다 이제 주시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아무것도, 성령님의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라도, 이 말씀을 본다면,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뭔가를, 내가 정말 이 교회의 한 지체고, 이 교회를 세우는 한 어떤 살아있는 돌이라면, 성령님께서 나에게도 개별적으로 뭔가를 하나를 주셨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4장 1절을 한번 가서 보시죠. 14장 1절. 여기 보면 뭐라 그랬냐면, 14장 1절에는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기를 사모하라. 아, 요런 말씀 정도는 있네요. 그렇죠? 떼쓰라는 말인가요? 그건 아니네요. 그렇죠? 방언을 떼써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대언하기를 떼써라.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다만 뭐냐면 사모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모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아, 이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이런 성령님의 선물이 있으면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이 지역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함께 세워가는 데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요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그건 괜찮다는 거죠. 그거는 또 오히려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떼쓰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 한 가지를 내가 정해놓고 떼쓰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사람이 여러 선물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각 사람에게 하나씩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개 주실 수도 있을까요? 예, 근거가 있나요? 예? 예? 성령님의 뜻대로니까. 예. 엿장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 마음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엿 두 개를 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성령님 마음대로니까. 예, 그게 일단 기본적인 어떤 근거가 되겠네요. 성경에서 그렇게 두 가지 이상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네. 누구죠? 성경에 정혜평제 이름이 나왔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역교회 내에서는 그런데, 지역교회 내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 정혜평제님처럼.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본 것은, 이제 성경에 그런 예가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 사도바울은 어떤 선물들이 있었을까요? 교사의 선물과, 복음전도자의 선물.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죠.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타언어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바울은 또 교사일 뿐만 아니라 또 뭐죠? 복음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아니. 그거는 선물은 아니죠. 성령님의 선물은 아니고 그건 직업이었고. 예, 오케이. 예, 오케이. 사도 바울은 뭐죠? 예. 예, 어렵죠? 예. 예, 사도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그렇죠? 사도도 하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 복음전도자였고, 사도였고, 교사였고, 또, 타언어도 또 할 줄 알고, 타언어의 은사도 있었고, 이랬습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의 경우도, 바나바도 사도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바나바는 또 교사이기도 하고, 또 대언자다 이렇게도 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성령님의 선물의 어떤 종류들이에요. 여기 일단 요거 표를 요거를 보면서 여러분이 아마 하시는 것이 종류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대답을 잘 못 하시는 거죠. 예. 다 드리고 제 게 없습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퍼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일단 친해지기만 하면. 예. 그래서 여기 저 뒤쪽에도 이제 그 자료로 있는 그런 도표인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 성경 구절들에 있는 것들을 좀 종합해서 하나의 좀 표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주시는 영적 은사가 이제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사도가 있고 대언자 어디에서는 그냥 대언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대언이라는 것도 이제 영적 선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는 사람이 대언자죠, 물론. 복음 전도자가 있고 목사, 교사, 기적이라는 것도 하나의 성령님의 선물, 즉 은사로 되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돕는 것도 하나의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아, 이런 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다 이렇게 좀 사모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돕는 게 싫은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있을 때 더 많이 돕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에게 돕는 것이라는 어떤 성령님의 전물을 주시려면 일단 저를 많이 채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제가 막더 많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테니까. 물질이 됐건 재능이 됐건. 예. 그다음에 다스리는 것, 이것도 하나의 선물, 영적 은사로 되어 있고, 타언어들, 통역하는 자, 사역,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함, 믿음. 믿음도 하나의 영적 선물, 은사로 되어 있습니다. 주는 자, 돕는 거 주는 자 비슷하지요. 주는 자도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긍휼을 베푸는 자, 권면하는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는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 기본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중복되게 이렇게 몇 개를 같이 주실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교회 내에서 은사, 소위 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14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40절입니다. 14장 40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한다 그러는데 품위 없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품위가 없게 하게 되면 이건 성경대로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막 그냥 도떼기 시장처럼 이렇게 하면 그것도 성경대로 행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에 맞게 이제 하고 있는지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 이게 영적 선물을 주시면서 13, 14, 12, 13, 14장에서 영적 선물들에 대해서 다루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표를 이렇게 보시면서 순서대로 보시면서 그럼 이제 이 은사, 소위 이 은사들이 각각 어떤 것이냐, 요거를 조금 시간 되는 만큼만 10분 정도 남았는데 10분 정도에 한해서만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 영어로 어파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헬라어의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그대로 음역한 것입니다. 영어에서. 그래서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단어적인 뜻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그게 그냥 이 단어 자체의 그냥 뜻입니다. 사전적 정의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그게 고린도후서 8장 24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사절, 사신, 대사 뭐 이런 게다 비슷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특별히 성령님의 선물, 즉 은사 중에서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은사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가서 보시죠.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교리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어야만 이게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또 무질서한 그러한 교회에 휩쓸리지를 않습니다. 현대교회, 마지막 교회, 현대교회에 중요한 그 전쟁의 이슈가 몇 개가 있습니다. 마지막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이 교회가 배도한 교회로 가느냐, 아니면 성경적인 교회로 남아있느냐를 결정짓는 몇 가지 전쟁의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영적 전쟁의 포인트들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성경 이슈입니다. 올바른 성경, 완전한 성경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은 상대적인 성경, 다 틀렸기 때문에 학자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성경을 붙잡고 있느냐. 그 문제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성경 이슈. 당연히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는 붙잡고 있습니다. 그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은사 운동의 이슈입니다. 은사운동, 오순절 은사운동이라고 하는 이 이슈가 이 마지막 시대 교회에 있어서 대단히 큰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는 보수적인 교회들도 계속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교회들도 다 넘어가요. 자꾸 넘어가요. 그쪽으로. 옛날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순복음 이런 구분이 그나마 상당히 뚜렷했는데 지금은 다 뭐라 그러죠? 순복음 장로교회, 순복음 감리교회, 순복음 성결교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그 은사운동 쪽으로 다 넘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운동의 이 이슈에 지금 그걸 분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이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전쟁의 포인트가 이제 음악 문제거든요. 음악 문제. 락 음악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런 문제. 어쨌든 그런 몇 가지 그 전쟁 포인트 중에서 지금 중요한 교리적 기초를 다지는 것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문제인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교회가 뭐냐 할때 교회는 영적인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영적인 집인데 물리적인 집도 어떤 기초 위에 우리가 집을 이렇게 이제 건물을 기둥을 쌓고 이렇게 쌓아 올리지 않습니까? 이 교회도 영적인 집인데 물리적인 집이 아니에요. 이런 어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의 돌들로서 지금 쌓여가는 문제인데 그 기초가 있단 말이에요. 청사진은 당연히 성경이고 그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교회의 청사진이고 이 교회를 이루는 기초가 뭐냐 했더니 사도와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교회는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1500년간 그 믿어왔던 그 모세 율법에 기초한 그 종교인 유대교라는 그 연속선상에서 교회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유대교의 연속선상에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의 연속선상에서 주의 만찬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기초가 될 때, 그때에 이제 유대교에서 교회로 넘어갈 때, 때 제일 큰 활약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게 사도와 대언자라는 거예요. 사도와 대언자. 그렇죠? 그래서 기초에 해당하는 그 어떤 선물, 이제 이게 이제 그 중에 이제 사도가 있고 대언자가 있는데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에 기초가 놓여졌으면 계속해서 그 기초를 놓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도와 대언자는 그친 은사다. 그건 중단된 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도 그 사도권이 계승되고 있다고 믿는 그 부류들이 여러 부류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권을 계승했다,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황들이 내가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개신교 내에서도 은사운동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과연 그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볼때 사도라 불릴 수 있느냐를 판단하려면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그 중에 하나가 사도의 조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이거 사도행전 할때 했습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26절에 1장에 21절서부터 보시면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열두 사도 중에서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자살해서 죽고 나서 가롯 유다를 보궐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 중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더 보충할 거냐, 충원할 거냐 할 때, 그게 이제 사도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의 자격 문제가 되는 것인데, 2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몸소 체험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자기가 체험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목격했어야 돼요. 목격하지 않았는데 증언을 하면 그 사람 뭐라 그러죠? 거짓 증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위증죄에 걸리는 거예요. 목격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했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처럼 보지는 못했지만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이제 봤기 때문에 이 조건에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다시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전서가 아니라 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느니 너희가 억지로 나를 시켰느니라.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희가 자꾸 나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무슨 일에서나 가장 으뜸가는 사도들보다 결코 뒤지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치켜 세우려니까 좀 민망하지요. 그런데 어쨌든 자꾸 이 자신의 사도권 어떤 문제가 자꾸 이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슈가 되니까 이제 이거를 밝히는 차원에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사돕네 하고 얘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도의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표적. 사도의 표적은 여기 보니까 모든 인내와 표적과 이적과 능한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냥 손을 얹으면 그냥 사람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그냥 벌떡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사용하던 어떤 그 앞치마, 이제 옷의 일부, 이런 걸 갖다가 그냥 덮으면 그 사람이 막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런 것이 사도의 어떤 하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뭐막 이렇게, 뭐 때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손으로 때리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면 그냥 좋아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어떤 그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난 것이고 그 사람이 그랬는데도 안 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없어서 안난 것이고 이런 식은 그건 사도의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런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이게 일어나야 그 사람이 사도의 표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같이 동행하며 배운 사람들이고 또 기적을 아니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어떤 기적을 행하는 어떤 선물을 받아가지고 막 표적으로서의 이 기적을 이렇게 막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우리가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에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아무도 없습니다. 교황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입증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척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3절입니다. 사도가 아닌데 사도인 척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11장 13절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도가 아닌데도 사도로 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교회에서 수많은 이러한 가장된 사도들, 사도로 가장한 자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분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요한계시록 2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사도의 얘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금방 마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는데 계시록 2장에 가보시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 중에 이제 각 교회에게 칭찬도 있고 어떤 책망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게는 칭찬이 뭐가 있냐면 2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이건 지금 칭찬의 내용이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칭찬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한 것을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밝혀내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성령님께 칭찬드릴 만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괜히 어떤 주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개신교 교회 내에도 거짓 사도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분명히 이걸 분별해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건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사도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고 사도의 표적을 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거짓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고 그러한 거짓 사도를 교회 내에서 밝혀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오늘은 이렇게 좀 사도에 대한 얘기만 이렇게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하셨는 줄로 알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혼란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세대가 다 나름대로 혼란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세대는 그야말로 마귀가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정말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그러한 시대에 저희가 있고 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에서나 또는 교회 내에서나 어디를 막론하고 모든 것이 다 기존 가치관이 다 무너져가고 참 땅도 무너지고 가치관도 무너져가는 그러한 세상 마지막에 정말 끝무렵의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태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참된 교회를 이루기 원하는 자들로서 주님, 먼저는 저희 안에 모든 것의 잣대가 되는 이 성경,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되는, 절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이 분별력, 성경 이슈에 대한 분별력을 먼저 갖게 하시고 그 올바른 성경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러한 여러 가지 교리적인 것들에 저희가 능숙해서 그래서 저희가 어디로 독립해서 각 사람들이 따로따로 흩어지더라도 참 올바른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흩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일에 저희가 열정을 갖게 하시고, 이것이 남들이 그냥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참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참 어른이, 영적인 어른이 되고 또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이러한 모든 교리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주의해서 잘 섭렵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